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 감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설교를 맡으면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손발에 땀이 오늘만큼 많이 난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런 기능을 우리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알고 그게 무엇인지 탐구해갖고 아 이게 시계구나 이게 동물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향한 마음이 이게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이런 감정을 갖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일이는 공룡을 굉장히 좋아해요. 공룡에 대해서는 제가 신일이보다 몰라요. 근데 신일이는 공룡 그림, 공룡에 대한 거 보면 마음이 막 뛰어요. 그런데 뭐 희원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희원이는 공룡을 보면 마음이 안 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이게 신앙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게 신일이가 공룡을 좋아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향한 또 남자분들이 어제 우리 브라더스 데이 했는데 운동하면 또 죽고 못 살잖아요. 월드컵 하면 또 우리가 뛰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본 하나님의 마음,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진용 형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고민호 형제는 지난번에 그 오바다스를 통해서 가시 같은 이웃,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현준 형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또 임준 형제는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의 삶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넘겨주십시오. 에스겔서에서 본 하나님의 마음, 올바른 방향의 중요성. 자, 우리가 지금 서울로 간다고 합시다. 근데 강민이는 오늘 안 왔습니까? 성준이, 강성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전에 있어요. 근데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정표가 있어. 여기 청주 이렇게 써 있고 한쪽은 상주 이렇게 써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생각해봐.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 지금 대전에 있는데 서울을 어디? 아 어디라고? 청주. 예. 큰일을 했나? 정답입니다. 아,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상주로 갔다면 성준이가 선장이야. 근데 성준이 가족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상주로 가면은 부산을 가게 되고 물론 돌아서 갈 수 있겠지만 고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들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들의 선조들은 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을 샀을 때 그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면 매뉴얼을 통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잘 몰라서 그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를 올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저 사람이 누군지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안다면 어느 정도 합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이 사람은 알다고도 모를 사람이야. 이런 경우 없습니까? 근데 진주시장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주시장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분 얼굴은 압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학교 출신이고 또 진주시장을 하시고 계신지는 압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더러 식사를 하자고. 밥을 사주니까 또 먹는 거 좋아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식사를 했더니만 그분이 저더러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요새 시정이 어떻고 당신이 의사로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재태 교수님이 몇 주 전에 제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식사하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제가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지순 누님하고 영실정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통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자신을 드러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놓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수년 전이군요. 근데 집사람이 누구다? 심신의 딸이고, 뭐 심신의 딸은 그 여자로서는 심씨가 제일 좋답니다. 왜냐하면 왕비들이니까 소현 왕후가 자기 선조라나 뭐라나 뭐. 참고로 저는 쌍놈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집사람을 알게 된 것은 집사람과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뢰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속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록이다. 즉 기록된 역사다. 성준이가 어제 지난주에 신종 플러그를 했던 거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역사책 속에서는 성준이가 신종 플러그를 했던 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준이 개인의 역사는 될 수 있겠죠.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발생한 일, 그 역사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역사를 보는 것에 대한 눈이 어떠냐 보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역사는 퇴보하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의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고 고대 중국인들은 왕조가 이렇게 흥망승세를 거듭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인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 불교, 윤회 순환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사상과 더불어 최근에 있는 진보주의적 물질적 사관에 의하면 조금 더 올릴까요? 역사는 무한히 진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란 과학을 통한 지상의 낙원, 세계 정부를 통한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테크노피아라고 듣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이데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역사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태인군.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역사관일까요? 명진이는 웃고 있는 슬기는 예. 구속사랍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 자, 그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이제까지 세계사에 나타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런 방향을 봐야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쁜 예인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람이 제사장은 역할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 예,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종교든지 그죠?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한 단체나 한 사람이나 잘못한 것을 신에게 고해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십사하고 고하는 중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9장 5절 6절에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3개월 시내산에서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각각 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세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 막 한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런 말은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너희 보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올려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정했어요. 서울로 갈 것인지 성준이가 아주 잘 말했어요. 청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지나가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어떻게 가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다음. 자, 우리 신명기적인 삶, 신명기적인 성경은 우리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에서 주로 하나님과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하고의 약속은 그게 구약, 신약이잖아, 그죠?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아는 대로 민수기는 광야 훈련기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유언과 같은 설교 중에서 신명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그 내부 상황을 우리가 청주로 향해서 달려갈 때 뭐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적 삶이 무엇인지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몸속에 예, 잊어버릴까봐 이마 손 맨날 표시해놓고 그렇게 다니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를 주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37절부터 이게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는 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첫째 나와 있는데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런 말이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하는데 보성아 일로 좀 봐. 옆에 사람 찬영이하고 말하지 말고 재미는 없었겠지만 한번 들어봐.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에스겔서 16장은 이거 오늘 주부에도 냈는데 시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굉장히 좀 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가스하고 에스겔서는 만 30세 되기 전까지는 금서예요. 아, 오늘 학생들 집에 가서 또 아가스하고 에스겔서만 읽으려고 30살 되거든 읽어야 돼. 그전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면은 창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너무 노골적이에요. 아, 저도 참 이걸 읽고 아, 좀 심하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고상한 말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제분들이시여 이래 안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 이건 욕인데 충격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BC 2000년 전에는 버려진 가난아이 같았습니다. 에스겔서에 그것은 노아의 자손은 셈, 함, 야벳셋입니다. 그 중에 셈의 자손은 다섯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람이란 나라는 지금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입니다. 아르박삭은 셋째 아들인데 나라도 못 얻고 버려진 자식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룻은 루디아라 해서 지금 헤라클레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람은 아람나라 시리아를 세우고 굉장히 건장한 나라가 됐는데 셋째 아들인 아르박사스의 후손이 9대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길숲에 버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길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탯줄을 끊고 소금을 뿌리고 살아야지 이 불쌍한 것아 살아야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키웠습니까? 제일 또 좋은 땅 이집트에서 기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참고로 보면 BC 1250년의 트로이 전쟁 이 굉장히 옛날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데 그 발갑옷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이게 자랐는데 민망한 거야. 발갑옷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암태지 고무신을 신기시고 코걸이 귀걸이 해갖고 화려하게 꾸며놨더니만 야, 이 사교계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BC 천년경에 성장한 이스라엘을 화려한 면류관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영광이 돼갖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한지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BC 910년에 행음하는 이스라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상 11장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절부터 예, 뽑아놓은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나스다르를 쫓고 암몬 모압에 가져간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저가 또 이조 후비들을 위하여 저희가 자기의 야, 저 같으면 한 명의 아내한테도 혼이 많이 나는데, 솔로몬은 1,000명 정도 되면,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온 사람인지 다 기억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워낙 똑똑해서 다 기억했으려나. 그런데 보니까 이 3절에 많은 여인을, 1절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3절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날마다 쪼으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저 사람이 저보고 뭐 사달라고 하면 제가 안 된다는 말을 절대로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람이 삼손도 그랬습니다. 들일라가 날마다 쪼으니까 결국은 자기 머리의 비밀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겠죠. 그런데 보니까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킨 거야. 아, 우리 산당을 여기 좀 하나 지어주세요. 하나 지어줬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는요, 나는요, 나는요. 그러니까 다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된 거예요. 이 천명이야. 천개가 있는 거예요, 산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하고 둘과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온 잡놈들하고 다 놀아난 거예요, 지금. 아,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근데 창녀도 이거 고급 창녀, 보통 창녀가 아니야. 창녀는 화대를 받고 잠자리를 하는데, 자기 돈을 주워가면서까지 나쁜 짓을 한다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좀더 올려보십시오. 941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 뒤로 넘겨주십시오. BC 793년에서 753년, BC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고구려 전이야. 선덕여왕 훨씬 전이야. 그런데 760년에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 14장을 보면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특히 25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영토를 넓힌 거야. 와, 교회가 말이에요,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너무 잘 사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느냐 하면, 제일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아수르에 갔을 때 요나가 바로 아수르로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난영아,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 동생이 성경인데 성경을 좀 자주 봐야겠다. 예,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땅끝으로. 그러시면 결국은 이 요나는 선지자잖아, 그죠? 선지자인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왜 아수르에 가 있어,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말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산 위에 앉아서 보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요나는 대머리인 거라 대머리도 반짝반짝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방능쿨을 준비하셔서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시원해 하는 꼴을 못 보셔갖고 잘라버려. 그러니까 다시 시드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올라 보십시오. 뒤로, 위로 올려 보십시오. 보니까 요나서의 의의를 보면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역할에 대한 재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나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부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자기는 박능쿨 하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니느웨 땅에는 니네들이, 유대인 니네들이, 이방 민족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이방 민족도 나의 것이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 다 나의 백성인데 내가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야 되는데 정의를 엉망으로 여겼던 시대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또 그 타락한 창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호세아가 나타나서 그리고 평양과 서울을 향하여 예언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했던 미가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세로스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쪽에서는 히스기야와 또 그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도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거치면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예요. 헵시바. 이 헵시바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갖고 죽었다가 생명이 이거 몇 년간 연장이 됐을까? 연진이가 알까요? 몇 년간 연장이 됐을까? 이야 대단합니다. 15년간 연장됐는데 그때에 버렸던 아내 같은 행실이 좀 나빴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버렸다가 다시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야. 근데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제일 오랫동안 55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도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것은 누구 영향일까요? 헵시바. 엄마가 나쁘니까 그렇죠. 엄마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나쁘면 엄마의 잘못입니다. 예, 뭐 시집 안 갔다고 다행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보십시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참 아름다운 요시아라는 사람이 8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게 BC 640년 그 즈음에 스바냐 선지사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BC 627년에 요시아 13년째 요시아가 이제 21살 되던 해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소명을 받았다 이러면 보통은 30살입니다. 30살. 신명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를 할 자격이 30살이 돼야 됩니다. 뭐 요셉도 그랬었고 그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622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힐기야 제사장이 청소하다가 청소하는 사람 맡겼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주겠어요. 요시아가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책을 단순히 읽어줬는데 그걸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고 복음에 의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계 정세는 그때 당시 제일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더니만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 같은 국가였는데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엎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엎고 이제 새로운 바벨론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아마 이방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계 판세에 아수르가 무너지면은 세계를 쥐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예요. 야, 바로 느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벨론을 막아주면서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올라가는 그 길을 요시아가 가로막고 쓴 거예요. 요시아는 생각하게 자기들은 아수르의 속국인 거야. 아수르가 망하면 자기들이 독립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가 요시아야 어린아이야 나를 막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막다가 그 하나님 중심에서 있던 요시아가 죽고 나서 급격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주십시오. 그래서 BC 6년에 마기또 아마겟돈 전투에서 북쪽이 이긴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기고 왔어요. 그때는 바빌론이 막차 이겼다가 이제 바빌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집트가 이겼는데 606년에는 드디어 바빌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깨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6년에 그리고 나서 598년 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사로잡혀가요. 그때는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다 잡혀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스겔스는 592년, 597년에 사로잡혀가서 592년, 593년 어간에 소명을 받아서 570년 정도까지 복음을 전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570년이라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536년에 고레스 청령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에 아직 3분의 1밖에 안 오고 반도 못 온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하고 하면 반 정도 가면 야 이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 반밖에 안 왔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희망을 말함으로써 그 희망을 견디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를 쭉 넘겨서 에스겔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거의 뭐 설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집사람 보고 했더니 짧게 해라. 조는 사람이 많을 터이니 짧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역시 길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은 아니 뒤로 넘겨보십시오. 더 뒤로 또 뒤로 넘기십시오. 자, 에스겔서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 에스키엘 여러분 아신 대로 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죠. 에스키엘 이 말은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생활할 때 상처 입었다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에스겔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사람들이 뻔뻔한 거야.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강석보다도 막 금강석같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어요. 상처받지 말라고. 그리고 에스겔은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제2차 포로로 잡혀갔으며 제사장 출신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뭐 대략적인 내용은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소명이고 4장에서 24장은 유다에 임할 심판, 3장 세 번째는 이제 열국에 임할 심판. 열국이라는 나라는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거고 나머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 이러면 다 이야기가 되는데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아, 에스겔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에스겔서를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1장 보니까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30년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30년이냐? 그래서 아, 이 30년이었냐? 학자들 견해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 있는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아마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발강가라는 것은 유프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쪽에 하류 쪽에 있는 근데 사실은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근데 이라크 쪽은 사막입니다. 근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강을 갖고 관계 시설 수로를 만든 운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숨기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그발이라는 강은 지류인데 운하 시설을 팔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금 있는데 특히 주일학교 학생과 중고등 학생들은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을 꼭 읽어보세요. 비행접시 이야기 나온 거예요. 비행접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성경에 있다니. 근데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아주 장엄하고 웅대하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불러서 드디어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해라. 그래서 소명을 받았어요. 이게 BC 592년쯤 됐어요. 4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막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한 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을 예수님 예스겔이 보고 나서 그것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면도칼을 갖고 머리카락을 싹 다 밀어라. 수염도 밀고 온털을 다 모아라. 모아갖고 3등분 해라. 근데 이 제가 지금 머리카락 이렇게 다 물면 이 털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는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3분의 1은 성 안에서 기근과 전쟁과 이런 걸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에 흩어놓을 때 내가 끝까지 잡아가서 쫓아가서 괴롭힐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것을 또 나타내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올려보십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로잡혀온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잡혀온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신에게 빼앗겼느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뭘 갖고 갔냐면 다 자기 신을 갖고 가는데 이기면은 그 신전을 뺏더러 오는데 아 맨날 자기들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한번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빼앗겼느냐. 그래서 중간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지면 그 나라 신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세우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치 않다고 떠들어댔어요. 아니 우리는 뭐 우상 숭배야 요새 좀 숭배했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제사도 드리려 했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느냐. 저 바벨론 저런 것들은 하나님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죄가 그리 크지 않다. 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열이 와서 이렇게까지 말이야 고생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야 이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는 걸렸다. 우리가 뭐 하나님 믿다가 이래 됐는데 우리가 뭐 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있어 먹어서 자식들이 이가시다.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우리가 무엇 잘못했느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와서 그들을 정화시켰는데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대로 그 사람들 허리띠를 묻어갖고 강하수에 묻어뒀더니만 그것을 한참 있다가 찾아보니까 썩어서 거의 너덜너덜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벨론에 포로잡히고 나서 묻어뒀더니만 교만이 싹 없어지고 새롭게 정화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아무리 교육해도 우상숭배 맨날 한 거야. 그런데 사로잡혀오고 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보니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신상 30m 이상 되는 신상을 숨겨놓고 절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으면 뭐 귀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낸 신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외친 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정말 신이시다. 여호와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 또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되고 그리고 또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이런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8장인데 8장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민경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일어나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 다섯 번 센다 다섯 번 안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 맞죠. 근데 맞을 때까지 잘못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근데 이제 때리면 저는 아 재밌다 이렇게 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눈물을 질질 짜면 저도 같이 웁니다. 근데 애는 무서워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자 1절에 보니까 제6년 6월이라는 것은 사로잡혀온 지예요. 아까 592년이었으면은 그게 5년이었거든. 이게 591년 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1년 동안 예언을 막 자기가 하나님과 앞에 받은 대로 말씀 선포를 막 했잖아요. 유대 장로들이 찾아온 거야.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따지러 온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왜 왔는지 자기는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나이가 30살, 이제 31살 됐어요. 에스겔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빨리 뭘 알려줘야 돼. 에스겔이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돌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혹시 연성이는 그런 적 없어? 잘못해가 머리 끌려가 그 교무실 간 적? 그냥 뭐 너무 연성이 착해서 그런 일이 없나 봅니다. 저는 한번 볼을 끌려갖고 한번 교무실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오해로 아무튼 그때 아무튼 인간의 역사는 오해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비행 접시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무하시지. 야 에스겔 너 이거 안 타봤지? 이거 한번 타볼래? 일로 와라 이러는데 지금 장로들이 묶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머리 모습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천지 사이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신날까요? 야 신난다 이럴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태연아 화가 났을까? 하나님께서 신날까? 손가락만 보지 말고 태연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지금 있으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니까 북편 보니까 북편 문 어기에 투기하는 우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따지러운 장로들이 아까 그런 거 묻는 거야. 아니 우리 죄도 없는데 왜 잡혀가냐. 아니 죄도 없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막 이런 거 물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거꾸로 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딴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딴 남자 손을 막 만지고 뽀뽀를 하고 이러면 아 보기 좋다고 그 자리 있겠습니까? 아니면 때려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하겠습니까? 아, 다 가만히 있을 모양인데 저는 그랬다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사람을 안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멍을 헐었어요. 8절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각용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 막 있는 거예요. 사면에. 무덤 속에 곤충 뭐 이런 거 새겨놓은 무덤 어디서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아 이거는 피라미드 속에 이집트의 정승이. 그러니까 이집트 종교가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앞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근데 이게 이제 70인 장로 같으면 다 썼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다 쓴 거야. 다 썼는데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런 말은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아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정영찬 목사의 아들 광민이도 거기 있더라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반이라는 사람 아까 그 요시아 왕한테 읽어준 사람이잖아. 근데 그 아들은 아히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구명운동한 사람이거든. 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총독으로 된 아주 신실한 가문이래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이 신실한 가문인데도 그 사람 아들 야사냐도 거기 있는 거야. 타락에 있는 거야. 야, 이게 뭐 나라 전체가 볼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했을 때 성벽에 올라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만 찾아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명만 찾아. 그럼 한 명만 찾으면 안 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겠다.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이런 거야. 그런데 잡혀온 장로들이 지금 따지러 묻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향로를 잡았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오는 거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신들 섬기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 봅시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래,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빨리 보여주실까?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야 이거 봐라 신나제 신기하제 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엄청난 분노,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그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저도 집사람이 딴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아, 단무스, 이거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건데, 이 단무스는, 사실은 이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우리가 그, 니므롯이란 영웅이 있었어요. 니므롯. 바벨성을 건축한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였어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못된 여자라 아내가 너무 못되면 남편이 빨리 죽어요. 결국은 니므롯이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은 지 한 2년이나 3년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단무스야. 그런데 자기가 이게 2년이나 3년이나 아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생자라 그러죠. 그런데 부끄럽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이 아이는 내 남편 니므롯이 나를 통해서 환생한 사람이다. 이 환생설이 인류사에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 남편은 신이 됐고 나도 신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단무스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죠 다시 이게 우기가 되면서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아주 농사를 위한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 울고 있으면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와서 그 눈물의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서 풍요가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또 이런 걸 배워갖고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애곡하고 있는 거야. 16절 또 넘어가 봅시다. 16절 보니까 전안뜰로 가보니까 중간에 보죠.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해갖고 동방 태양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야. 보통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7절에 아 이게 적당한 말이냐, 이게 진짜 니네들이 잘못한 게 적었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납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갖고 지금 그걸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그 말을 했어. 넘겨주십시다. 그 다음에 와서 또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아, 이 참 9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옛날엔 활이고 창이고 있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이었을까요? 전자총일까요? 뭘까? 이게 때 에스겔이 그때 이렇게 디카를 한번 찍어가 동영상을 올려줬으면 우리가 쉽게 볼 텐데 몰라요. 근데 아무튼 사람을 살육하는 기계가 있나 봐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아껴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해라.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와서 옆에 먹그릇을 찾는 거야. 보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거야. 누가 표를 받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구원을 받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세상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 우리가 뭐 신천지에 가서 또 이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했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케루빈의 위용, 하나님 굉장히 위엄들을 보여주시고 11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증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피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면 반드시 사탄이 와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으면은 자기들이 도망을 가야겠죠.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런 중에도 14장에 보면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물어도 난 대답 안 하겠다 막 화가 나서 그러시면서도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주시는 거야. 니네들이 죽었고 쓸모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다 구원해 주었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18장에 최후의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도 니네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야, 참 생각해보면 그거 못하러 용서해 줍니까? 저 같으면 밟아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참 속도 없으시죠. 니네들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장에 못 돌아오니까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호 통제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장에 589년에 지금 이제 그 명하기 직전에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르고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 마광된 칼,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마광된 칼, 이거 참 어려워요. 성준이가 칼싸움 할 때 칼이 번쩍번쩍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얼마를 연마하여서 광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칼이야. 그 칼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칼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창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칼을 가셨어요.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실시간 중계를 해줘요. 598년에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23장에 드디어 칼을 빼갖고 예루살렘 목에 댄 거예요. 내년 내제를 날렸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장 23절에 23장에 죄를 낱낱이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국문장에서 죄를 다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2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참수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다음날 와서 아침에 에스겔이 말해요. 아 오늘 저녁에 내 아내가 죽는다 이랬어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다음날 사람들이 막 아, 아내가 죽었어 어떡하냐 너 문상을 막 했는데 에스겔이 문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네가 무슨 행위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위로받으실 데 없는데 나 또한 내가 내 아내가 죽고 보니까 그 심정이 어떤지 내가 알겠다. 내가 그 심정을 알았어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호세아가 마치 방탕한 아내를 보면서 방탕한 아내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파했듯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뽑아든 칼로 가만두시겠습니까? 쭈삣쭈삣 그 놀아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암몬 주위에 싹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주시면 암몬에 대한 예언부터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쳐버리고 마지막엔 칼을 보니까 칼에 피가 묻어있잖아요. 그 칼도 부러뜨려갖고 꽁둥이에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그 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결국은 538년에 고레스에 대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서 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보면 29장 15절 우리 2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세우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도 결국은 BC 525년 캄비세스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에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집트 자기 민족이 스스로 왕족으로 가진 나라를 만든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지만 클레오파트라도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에 있던 프톨레미우스 왕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조였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 29장 15절에 BC 590몇 년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 앞에 뽐내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한다. 안 찾아봤지만 10년 전쯤에 이집트의 국민소득이 한 600불? 굉장히 못사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뭐 이집트가 지금 뭐 세계 중심에 떠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려보십시다. 그런 이제 자기들이 희망도 없는 곳에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37장에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40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새롭게 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뒤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이정표를 바로잡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자. 우리가 이정표를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철학책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쪼개고 나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우리 삶이 주의 말씀에 맞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